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저희들의 힘이 되고, 저희들의 삶에 복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말을 소위 말하면 짓거려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궁을 받으면 또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깊이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소리 했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런 소리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게 터져 나오는 건데 우리 마음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리되어서 질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꽉차 있으면 그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입에는 괴사가 없다, 거짓말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뭔가 그 위장된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고 부끄럽고 싫은 거는 숨기고, 그리고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뭔가 호소하고 싶은 거는 강하게 또 크게, 그리고 그것은 과장돼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야를 자꾸 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스스로 거짓말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이 아침에 저녁에 또 그냥 이때 저때 달라지는 자리에 따라서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디도서를 보면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대로 삶으로써 그 말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한결같이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갖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 자신도 그렇고 또 세우는 지도자들도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말씀대로 산 그러한 가정생활, 그의 일상생활의 열매를 가진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도 노인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여자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러한 것이 지금 1, 2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얻은 또 받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형제들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러한 분들의 어떠한 삶을 보기 이전에 우리들 내 삶을 봐야죠. 우리들 자신의 삶이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나? 또, 그 말씀의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그 맺어져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비춤 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비추심 앞에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도 모자라지만, 아직도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다 되었다. 인격적으로 온전하다가 아니라 그 삶의 열매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져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형제들을 그 조언할 때에 나도 하지 못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도 안 사는데, 나도 그렇게 못 지키는데 사람들한테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큰일 난다라고 자꾸 하나님의 그 어떤 이름으로 그들을 협박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내가 이렇게 손아귀에 잡아버리는 그러한, 내말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너 야단칠 거야. 이제 뭐 그런 것 같은 식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순종하라고 했잖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교회에 세운 리더들, 목사님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건데 라고 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지금 그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지요. 땅땅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체휼히 여기고, 뭐를 체휼히 여겨요? 돈 없어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 체휼히 여기고, 배고픈 거 체휼히 여기고, 슬프고 외로운 거 체휼히 여기는 그러한 체휼하심이라는 것보다는, 뭐 그것도 예수님 다 알아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죄 속에서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에 대한 동정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보고 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해주시기로 그분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교회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 그 채찍질을 해서 무거운 짐을 져주거나 그들을 해라, 왜 못하냐,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게 하심을 체험하도록 인도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장에 보면은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회개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을 가서 없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가서 정권을 잡아서 이제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방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진 그러한 권세와 정사, 그 정권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지,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우신 이를 우리가 두려워해야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왕도 세우실 수 있고 또 내리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인 것을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내가 있다. 이 모든 그 권세 위에는 또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나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써진 예언서들이 참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대해서 전쟁하고 복수하고 개혁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속에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보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며 그들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송됐지만은 이리떼 속에 한 마리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타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 역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지요. 그런데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정력적으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이요. 내가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는 미혹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세상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써 멸망치 않고 그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정죄하심으로써 그들을 그벌 내리심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요. 오늘도 예수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 안에서 복되게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 너죄 졌으니까,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매점 맞아봐. 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회초리를 드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우리들의 죄 탓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워진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의를 행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랑함으로써 오히려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길을 잃어버리고 이방과 합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받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새 옷을 입히고 모든 그 권세를 회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하고 기뻐하셨어요. 길 잃은 양이 혼자 길을 헤맬 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찾아서 그를 품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그길 잃은 양이 한 마리 내 품에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심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 정말 혁명가가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게 하라.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부터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법으로 갖고 있으라예요. 예배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식을 드릴까? 그러한 것뿐 아니라 정말 먹고 마시는 일에, 삶의 식탁에, 또잘 때, 깰 때,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인지 비추음 받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고 모르면 물으면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그분이 비춰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듣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을 놓고 또 얘기하실 때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들이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사모해서 그 성경을 상고하지만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면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를 너희들이 알 거라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이제 많은 영혼들을 대할 때 어려운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니까 뭐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의지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그러니까 고집부리지 말고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마음 버리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한이나 그 상처나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그한 가지를 택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순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것을 안 원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말 버리기를 순수하게 그냥 뭐든지 다 버리겠습니다를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가 또 거기에서 엉기적거리는 내 안에 그말 때문에 우리가 추춤거리고 아직 그늪 속에서 빠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데 내가 그 말을 늪에 그 허우적거리는 이 땅에 붙은 얘기들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들의 그 모든 정욕과 욕심을 다 처리해 주셨는데 우리들도 거기에 못 박혀서 우리들도 다 처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춤받기를 참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보기를 참 싫어해요. 그런데 여기도 또 얘기합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하고 우리가 생활을 같이 할때 어떻게 우리가 항상 온유할 수 있으며 항상 관용할 수 있나. 화날 일도 있고 슬플 일도 있고 억울할 일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의분한다 그럴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을 수 있나?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면 가능해요. 예수님 항상 그러시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흉내내는 거는 꼭 우리가 그 도금한 것 같아요. 매끼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고 지나가면 점점 다그 도금한 거가 벗겨져가지고요. 속의 것이 얼룩얼룩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금한 것 같으면 그게 회칠이에요. 지금 회칠했을 때는 새집 같지만 굉장히 예쁜 것 같지만 그러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우리들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지나가다가 미국의 그 묘지 얼마나 지금 잔디가 푸르고요. 묘지 안에는 큰 나무들이 많고 꽃나무도 많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미국은 평토장이지요. 이렇게 둥그렇게 위에다 세우지 않으니까 비석 없으면은 그냥 꼭 잔디밭 걸어가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죽었다는 그런 비문도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그냥 그위 밟고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의 그 무덤은 멀리서 봐도 굉장히 크고 비석도 그렇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높이 있으니까 제가 카톨릭의 어느 뭐랄까 산 전체를 묘지한데 거기를 가본 일이 있어요. 제 할머니가 묘지가 거기랑 그런데 거기에 산이 몇 개가 있는데 산 전체가 몇 개가 보는 데 보는 데가 전부 다 그렇게 둥그렇게 묘지 묘지가 돼서 계단처럼 돼 있는데 너무나 뭐가 그 섬찟한 풍경이에요. 왜냐면 그건 산내의 풍경이 아니잖아요. 산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그런 풍경이 아니라 무덤이 까득한 산들을 보는데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름답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결국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평토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토장은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둥그렇게 우리 한국식 무덤은 제가 섬찟해 보이는 거는 그건 제 반응이죠. 밑에 죽은 사람 들어가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느끼기에는 어떤 사람은 평토장과 같아서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것이 잔뜩 들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양쪽 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나를 회칠하여서 나를 사람들 앞에 그잘 보이는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 드러나지 않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 안에는 썩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예쁜 나무를 심어서 푸른 잔디가 있어서 꽃이 펴서 이쁜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그 주님의 향기가 그 주님의 살아 역사심이 주님의 그 성품이 나타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금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의 그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나 온 땅끝에 세워진 곳곳에서 그렇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는 누구 안에서든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요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떠한 경우에 누구랑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땅끝에 어딘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인해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예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말 버리는 일은 다 싫어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말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도는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흠 잡히지 않고 누가 봐도 뭐라고 안 하는 그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삶.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의 행위로 범죄하거나 어떠한 그 죄를 짐으로써 남한테 책 잡히는 일은 없도록 해라.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된다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정죄감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그 참소 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내 말, 내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냥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언제든지 내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를 이렇게 택이라게 하세요. 그건 순간순간에 내가 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뜻을 안 버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어려운데, 사랑하기 싫은 마음을 고집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어려운 거거든요. 버리면 편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고 그랬고, 영혼에 쉼이 온다 그랬어요. 우린 평강하기 원하면, 내말 버리면 돼요.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살리라. 같은 마음 갖고, 같은 삶 살리라. 그냥 그것으로 우리는 평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 속에 사는데,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평온을 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가 정말 나보다 나아지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행복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죠, 그래서. 그러나 얼마나 행복한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라고 그 우리의 과거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지금 바울은 나는 율법대로 다 지켜서 죄 없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빛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오니 하면서 일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어리석었고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속았다. 미혹되어 있었다.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다.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 사역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욕심이나 정욕이 포함되지 않기를 참 바래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사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한다든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아지고 정말 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그 어떠한 많이 모이고 커지고 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지향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은 그러한 화려함에 있지 않냐고 그러한 크고 강함에 있지 않아요. 사람 하나가 거듭남의 성령의 그 능력은 있는 것이요. 범죄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림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래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참 우스운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실족하는 일이고, 그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그한 가지로 사는 것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능력이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하지 못할 때에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바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바라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 살아 계심으로 인해서만이 되는 것이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혹돼서 이끌려서 자기 쾌락 속에서 자기의 정력 속에서 그러고서 허덕거리고서 범죄하면서 죄 속에서 살던 그러한 우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거짓된 자여 피차 미워했다. 지금도 얼마나 서로 비교 경쟁해요. 나보다 못하면은 잘해줄 수도 있고 내가 베풀어줄 수도 있지만 비슷비슷하면 우리는 경쟁 대상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만은 질수 없어. 쟤한테만은 내가 없이 여김 받기 싫어. 그러면서 나갈 때 우리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돼요. 제가 그 전에 그 미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가 않아서 남편한테 물어본 일이 있어요. 도대체 니쿠시미, 미움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을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이 잘 되는 거 싫은 거, 잘못됐으면 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것이 또 은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골똘하게 저만 들여다봐서 그런가도 생각을 합니다. 남하고 별로 비교해 본 일도 없고, 비교 당한 일도 없고, 그건 저의 그삶 속에서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하면 참 마음이 불편하리라 생각은 돼요. 그러려면 참 어렵게 사는 거다. 제가 힘이 없으니까, 체력적으로도 힘이 없고, 마음으로도 참 힘이 없으니까, 그 어려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힘든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종이 한쪽 길에도 무겁게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가벼움, 가볍게 해주신 거, 짐 내려주신 거, 평강 주신 거, 거기에 무엇인가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를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거는 그냥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지배하고 저를 사로잡는 것이 제가 사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사실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잡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것이 힘든데 힘들어 할 만큼 내가 그것이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집착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 될 일도 없고, 남보다 더 서야 될 일도 없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그 품에서 살려주시는데, 내가 땅에서 왕으로 섰던, 거지로 섰던, 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정말 마구에서 나셔서 사셨는데, 그래도 그분은 왕이셨고,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래도 그분은 정말 거룩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셨죠. 사람들이 보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를 믿고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인정해서 사랑한다 하시며, 내가 너를 의로 인쳤다 하시며, 너는 이미 나의 거룩한 자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뭐 세상 것에 바등대고 거기에서 비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과거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전에 그랬다. 너희들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쪽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하고 후하고가 뭐가 달라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졌는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건져졌는데, 우리가 죄에서 이제 건져졌는데, 이제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못 바뀌었어. 우리가 이제 세상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사랑하려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정말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받기를 원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니들이 옛날에 그러한 속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나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데요. 저는 저를 사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가 못마땅한 게 있고요. 내가 싫은 거예요. 또 스스로 도취해서 나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슬퍼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학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이 너 안에 선이 하나도 없어. 너는 정말 죽어가는 너무나 가엾은 그러한 자야.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너희들의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라고 얘기하시지만, 사랑하실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영생이 되었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었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리니
아멘.
너는 거기에서 누리고 거기에서 복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그냥 주셨어요.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 주셨어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냥 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새 피조물로 낳아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그러한 얘기예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그 삶을 살아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왔다. 은혜로 왔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게 그 소리예요. 내가 이제부터 노력해서 안간힘 써서 하는 일이 아니고 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상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데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범죄하고 대적하고 정말 쓸모없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인 긍휼하심을 좇아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해주신 거예요.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새롭게 해주심이 증거로 나타날 때에 새롭게 해주심의 열매라는 게 이제는 말씀대로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뭐가 다르냐?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살려고 노력해도 흉내내도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았고 우리는 기껏해야 회칠밖에 못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가진 의는 자기의 행위적인 그러한 그 노력으로 가진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쌓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그 듣고 순종해서 산것 같지만 그 자기가 쌓은 의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하는 그 특수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껏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아니, 이사야서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리라는 것까지 예언을 다 가져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해요. 그것을 볼때 지금 그 복음서에서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우리 보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아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비춘 받으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인생이 할수 있는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헤엄쳐서 태평양을 혼자 스스로 건널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능력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헤엄을 치알쳐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항상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서 올바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안 짓고 살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아예 헤엄을 못 친다면은 헤엄칠 엄두를 안 내겠지요. 이제 이거 배를 타고 건너야 되나, 비행기를 타고 건너야 되나, 뭔가를 의지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뭘까, 뱃살이라도 괜찮고 비행기 티켓 값이라도 괜찮아요. 다 치러줘서 우리를 그냥 그 건너갈 수 있도록, 죄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그냥 그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죄 없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으니까 죄를 안질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죄밖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탔으면 땅 위에서 세상에서 하던 짓하고는 삶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삶의 형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삶의 형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내 안에서 살려주신다. 생명이 돼서 능력이 돼서 하게 해주시는 그대로를 우리는 하시옵소서 하고 그분 앞에 나를 산재물 드리면 되는 일이에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후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또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은 받은 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열매로 실제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삶으로써 복음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 의를 항상 부수고 내 의를 항상 그거는 불의로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그리고 살수 없는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당하지 아니한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산다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성령을 조차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내 소욕을 버리라라고 둘이가 양 쪽이 거스리는 관계니까 대적 관계니까 우리의 육의 소욕을 내 바램을 좇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방도가 없어요.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도를 수정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끌려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유익과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구하게 하심도 응답이요, 살게 하심도 응답이에요. 하늘에서 뭔가가 돈 나와라 뚝딱 하니까 돈이 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구하지도 말아라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아시고요. 특히 우리의 사역이나 그런 거는 그분이 안 해주시면은 우리는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셔서 주의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사람의 일이지요. 주의 일꾼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는데 그 순종이 듣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주께 드리는 것이요. 정말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또 주님만이 충성된 분이요. 주님만이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인생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며,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분깃이 되어 주신 것.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제가 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거 되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그것이 너무 이제 감격이고 너무 큰 기쁨이고 정말 생각만 해도 그거 하나로 잔이 넘치는 그러한 그 저의 삶이었는데 중간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키리이다라고 얘기한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것이 되어 주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난 지켜 다 행했으니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 주님은 이미 와 계셔요. 그 고백을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내가 절대로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고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 안에 나를 넣어주신 것도 기가 막혔는데 주님이 내 안에 와주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얼마나 있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인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하게 돈몇푼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그게 몇 푼이지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다 우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갖고 내 거를 해가지고 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이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지. 아버지가 좋은 것이지. 아버지가 주신 것이 우리의 탐이 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버지에겐 그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지와 나를 분리해가지고 아버지에게서 그걸 빼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탕자지요.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갖고 나가는 거지요. 갖고 나갈 꿍꿍이 속에 없다면 우리가 그걸 달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가 있으면 그냥 아버지의 것은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냥 우리가 살면은 남의 집 사는 거 아니고 더부살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사는 거잖아요. 우린 그게 정말 거지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나그네 방문객도 아니라고요. 그내 집에, 우리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형제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 때, 집안에서 있는 식구들끼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화목하면 거기에 천국이 이르듯이.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다내 식구로 사용, 그,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는 후사는 돈몇 푼이 아니요. 썩어질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설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후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몫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데 이미 와주셨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아멘.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합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하고 남의 것을 우리가 탐낼 필요도 없고 정욕과 그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 건 내잔이 넘칠 때는 우리가 안 해요. 배부를 때는 먹는 거가 탐나지 않듯이 주님으로 족하면 우리 세상 절대로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세움받은 그 자리가 대통령과도 어떠한 칭찬받는 자리, 어떠한 큰 자리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세우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에 세상의 자리가 내가 지금 어떠한 나그네 자리에서 소외된 자리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니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받은 능력이에요.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은사 받은 사람만 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가진 능력이에요. 왜?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라고 말을 할수 있잖아요. 자기는 살지 않고 남에게 짐져주는 거는 결국은 남도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천부께서 그거 다 하시니까 오늘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것이 내일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지금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을 때 왼뺨을 내놔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게 살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지금 찬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네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너의 삶 속에 너를 원수 삼고 너를 이유도 없는데 미워하고 나쁜 욕하고 그리고 너를 핍박한다든지 아니면 너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왜? 말씀대로 사는 그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화내지 말고 펄펄 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찬스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은 그때 그렇게 안 되는지요. 정말 펄펄 뛰고 막 정말 씩씩거리고 기가 막히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 나를 버리고 그러한 나의 감정을 버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서 그렇게 계속 그 감정 가져서 상하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예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면 거기에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놀라는 사람이 자기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내 안에 이렇게 내가 만져지고 내가 체험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내삶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성경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쭉 얘기했고 쭉 믿었고 쭉 알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말씀대로 내 안에서 하게 하신다를 체험하는 거하고 전혀 사실 다른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 지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듣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라예요. 그거는 디도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렇게 가르치라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오늘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시옵소서. 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삶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아는 자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의 열매가 돼서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사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그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